우리가 1교시 35문제 40분에 시험 쳐서 60점 이상만 맞으면 합격이고, 2교시는 45문제를 50분에 전부 80문제거든요. 그러면 그게 각각 1교시, 2교시 60점, 60점, 21개, 28개, 7개를 맞으면 합격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라도 적어지면, 적으면은 이제 60점이 안 되고 21개에서 20개만 맞았다. 그러면 그 시험에는 불합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슬아슬하게 한두 개 문제 때문에 다음 시험에 치는 경우가 없잖아 있어요. 그럼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반복학습을 해야 돼요, 우리 나이 때는. 그런데 중요한 것 딱 있어요. 저는 강조하는 게 뭐냐? 교재 중심이라. 교재를 떠나서는 문제가 출제되지 않는다. 교재 안에서 출제된다. 교재 밖에서는 이 전국적으로 요양보호사 한 번씩 시험 치면은 경북만 3천 몇 명 시험 치거든요. 전국에 몇만 명이 수능 시험처럼 동시에 시험을 치는데 이번에는 합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시험 칠 거예요. 시험을 같이 이렇게 몇 기수가 다 같이 치니까 우리 교육원에도 몇백 명 될걸요. 한꺼번에 시험 치면 그러면은 인원수에 상관없이 시험을 치는데 전국에 똑같이 이 교재를 사용합니다. 다른 교재를 사용, 출판사만 다르고 내용은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다 똑같은 이 교재. 이 교재가 우리 요양보호사 교육원의 표준 교재로서 여기서 시험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 권 더 받으셨죠? 요 문제집 받으셨나요? 예. 요 문제집은 여기서 출제된 건 아니에요. 비슷하게 유형을 따라서 하지. 여기서 만약에 출제되면 이의제기가 들어요. 국가시험이기 때문에. 국가시험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국가시험 중에 운전면허 시험은 좀 틀려요. 문제은행식이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를 전부 다 저축해 놓고 거기서 끄집어내가지고 해서 그대로 나와요. 글자는 안 틀리고 문제은행식은 보관해가지고. 근데 요양보호사 시험은 어떤 시험하고 같냐면 의사자격시험, 의사시험, 간호사시험, 또 물리치료사 시험, 의료인뿐만 아니라 국가시험, 국시원. 국시원에서 주관한 거기 때문에 자격시험은 언제든지 문제은행식이 아니라 문제은행식을 약간 도입하면서 기출문제를 그대로 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몇 회 시험 치는지 혹시 아시나요? 31회, 32회. 32회로 돼 있는데 2010년도 3월부터 그전에는 2008년도부터는 이 시험이 없었어요. 한 2년 동안. 그냥 이수만 하면은 자격증을 줬습니다. 그래서 1급, 2급 있었는데 2010년도부터 법이 바뀌어가지고 1급, 2급이 없어지고 3월부터 1회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1년에 3차례씩 시험이 있어가지고 32회까지 시험 쳤는데 이 책 한 권에서 그동안 책이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도 이 책 한 권에서 32번이나 국가시험을 쳤으니 시험 문제 내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갈수록 어렵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사례 지문도 길어지고 조금 삐뚤어서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고 어려워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책 밖에서는 안 내요. 꼭 이 책에서만 나온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뭐냐면은 이 책을 신문 보듯이, 드라마 보듯이, 폰 보듯이 자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활용하는 방법은 여러분 이거 굉장히 두꺼운 것 같고 많은 것 같은데 간단해요. 아, 그러면 이상하다. 뭐가 간단하느냐?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목차를 한번 펴보세요. 목차. 차례. 다 펴셨나요? 교재. 차례. 그 차례 보면은 1장이 있고 2장이 있고 3장이 있잖아요. 그죠? 4장까지 있죠. 4장은 시험 안 나와요. 4장은 실습하는데 활용하는데 쓰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4장에 현장 실습 있죠. 이 부분은 참고사항으로 읽어보라는 거기 때문에 시험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3장까지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1장은 개론. 자, 2장을 제목 한번 보세요. 2장. 기초 지식이죠. 또 3장의 제목이 뭐예요? 강론이죠. 자,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좀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요 목차 차례를 폰에다가 스마트폰도 놓고 괜찮아요. 사진을 찍으세요. 한 장, 그 1페이지 1장을 한 장 찍고, 그 다음에 2장 부분을 한 장 찍고, 3장 부분을 같이 나오도록, 그러니까 요쪽에 3장 부분 조금 밑에 좀 있잖아요. 3장 부분을 이렇게 같이 나오도록 하나 찍고, 뒤에도 있잖아요. 아니면 3장을 따로 찍어요. 그래서 1장, 2장, 3장을 세 컷을 찍어가지고, 여기 복사해가지고 붙여서 찍든지, 아니면 이렇게 찍어가지고 늘 봐야 됩니다. 목차를 늘 봐야 고공법,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목차를 안 보고 내용만 보면은 자꾸 혼돈이 돼요. 이것 같기도 하고 저것 같기도. 왜냐하면은 이게 무슨 원칙인지, 어디에 속한지. 그렇기 때문에 이 목차를 자꾸 봐야 돼요. 그래서 늘 목차를 봐야 되는데, 여기 지금 이 전체적인 아웃라인, 항상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은 학습 방법인데, 언제든지 고공법,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각각 세부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늘 이렇게 전체에서 어디에 속했는지를 보면은 이 기억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으로 도와줘요. 그렇기 때문에 1장을 한번 여러분 보시면 무슨 개론입니까? 요양보호 개론이죠. 무슨 개론? 요양보호. 여러분은 지금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게 하는 요양보호사입니다. 그러니까 요양보호사가 갖춰야 될 내용, 또 알아야 될 내용을 여기 책에 전부 다 담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요양보호 개론은 딱 1절, 2절, 3절 세 가지가 있잖아요. 1, 2, 3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요 핵심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개론이라는 말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흐름을 따가지고 이렇게 서론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훑어보는 거잖아요. 그지? 전체적인 아웃라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1절을 보면은 언제든지 여러분이 전체를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핵심적인 단어만 딱 기억하고 이렇게 의미를 갖다가 붙여서 기억하면 훨씬 더 쉬워요. 예를 들어서 조그만 단어 한 개 단어하고 두 개 단어가 있으면 한 개 단어만 외우고 그 다음에 뭔가 이어서 생각하면 살짝 빨리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무엇의 이해입니까? 요양보 대상자의 이해. 자, 그러면 요양보 대상자의 이해 이렇게 외우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냥 이해 따라서 해보세요. 이해. 다시 이해. 그럼 뭘 이해해야 한단 말이에요? 요양보입니까? 아니죠. 대상자 이해. 다시 대상자 이해. 다시 따라서 하세요. 이해. 대상자 이해. 이해. 대상자 이해. 한 번만 더 합시다. 이해. 대상자 이해. 무슨 대상자입니까? 요양보 대상자 이해. 다시 요양보 대상자 이해. 다시 요양보 대상자 이해. 다시 한번 요양보 대상자 이해. 좀 너무 유치하죠, 그죠? 그렇지만 이래야 돼요. 누구를 이해하느냐? 우리가 서비스하러 가는 사람은 대상자입니다. 가족이 아니에요. 서비스하는 사람은 수급자, 다시 말하면 요양보호를 받을 만한 어르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양보호 대상자를 이해해보자는 거예요. 요게 핵심입니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느냐? 거기 세 가지가 있잖아요. 1, 2, 3. 하나는 노인에 대해서, 노화 과정에 대해서. 하나는 노년기의 특성들이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특성이 있는지. 또 아니면 가족관계 변화와 부양 문제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이해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대상자를 이해하려면은 특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런 특성들을 이해해 보자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책에 이렇게 쭉돼 있어요. 그리고 서론적으로 노인은 어떤 특성이 있으며 노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걸 이해하면 서비스 잘할 수 있죠. 그걸 이해를 못하면 내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이 서비스를 잘 못해요. 내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다양성을 가지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세 가지 요거 이제 공부를 한단 말이죠. 자, 2절을 보세요. 제목이 뭐예요? 거기서는 중요한 핵심 단어는 관련 제도입니다. 관련이라는 말을 또 어려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제도 및 서비스. 제도 서비스. 시작. 제도 서비스. 무엇에 관련 제도 서비스일까요? 요양보호 관련. 이 관련 제도 서비스란 말은 뭐냐면은 이게 지금 요양보호가 어느 곳에 속해 있고 뭐 하는 거냐, 어디에서 근거해서 하느냐. 그러면 아,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에 의해서, 보험법에 의해서 법이 다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노인복지관이 있게 되고 요양보호사 교육원이 이렇게 있게 된 것은 다 법에 의해서 이렇게 교육을 240시간 이수해라, 이게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이게 법이 안 돼 있으면 그냥 마구잡이로 아, 당신은 이쁘니까 요양보호사 땅, 당신은 아, 이게 힘이 없어 보이니까 요양보호사 불합격, 이래 안 한 거예요. 이수하게끔 딱 정해져 있어. 240시간. 사회복지사는 50시간 이수를 하는데 실습은 8시간 하고 교육은 42시간 하고 간호조무사는 어떻게 하고 또 일반 표준가정은 240시간, 160시간 여기서 교육받고 그 다음에 80시간은 5일 5일 실습을 받아야만이 응시자격을 준다. 이게 법적으로 딱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면은 이런 이런 등급을 받아야 되고 이런 이런 것을 갖춰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이 부분을 학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양보호사가 이제 그 어떤 일을 하느냐, 표준 서비스는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학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물었어요. 요즘 어디 간다며? 어, 어디 그런데 간다. 뭐하러 가는데? 알면서 물어요. 자기 진짜로 가는지 알면서도 농담 삼아. 그래, 어디 어디 뭐 받는다며? 그래요. 어, 그 요양보호사 자격증 받으려고 이렇게 쉽게 안 하고 부끄러운 사람은 어, 그런데 간다 그러고 또 떳떳한 사람, 네, 요즘 자격증 하나 취득해 보려고 요양보호사 교육 받으러 간다. 그럼 묻습니다. 아, 그거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거 그거? 이럽니다. 요양보호 교육을 받은 사람은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 안 합니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하러 간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교육 받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일상 업무 대행, 애출시 동행. 그러면 교육 받는 사람은 아, 요양보호사가 그 몸이 현 이제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65세 이상, 65세 미만일지라도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에게 이렇게 등급 받은 어르신들을 케어하러 간다. 또 이렇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서비스하러 가는데, 일상생활지원서비스는 치사, 청소, 세탁, 그리고 개인활동지원서비스는 애출시동행, 일상업무대행, 정서지원서비스하러, 치매관련서비스하러 가는, 이런 업무를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그러니까 어디 간다 그러면 어이구 네 교육받더니 막 많이 유식해졌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육을 받느냐, 이제 어떤 내용을, 요거 관련 제도 및 서비스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수업을 해보니까 이게 안 되니까요. 요양보호사 서비스의 원칙 15가지던데 이게 어디 무슨 서비스고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의 원칙인가,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의 원칙인가, 아 막 이거 잘 모르겠대. 앞에 것 알 거 이제 설명 들을 때 알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려. 오늘 수업을 하는데 몇 달 동안에 오랜만에 수업을 했거든요. 주간부, 주간부. 그래가지고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뭔지 여섯 가지 생각나요? 그러니까 입을 꽉 다물고 있어요. 벌써 다 잊어먹었어. 그래서 다 괜찮아요. 잊어버려도 또 지금부터 기억하면 되지요. 그랬어요. 요양보호사의 역할, 정간숙이라는 요양보호사의 말똥옹 그래가 가르쳐줬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래. 정간숙 말똥옹은 뭐냐면 첫 자만 딱 땄거든요. 정간숙이라는, 혹시 정간숙 여기 없죠? 정간숙이라는 요양보호사의 말동옹, 그러니까 정, 그러면 정보전단자 역할, 관찰자의 역할, 숙련된 수발자의 역할, 그 정관성이라는 요양보사, 말, 말법 격려 상담자의 역할, 그 다음에 동, 그러면 동기 유발 지지자의 역할, 옹, 옹호자의 역할. 그래서 요양보사는 이 여섯 가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야, 그거 어떻게 우나 그런데 자동으로 스위치 누르면 알게 돼. 왜 그러냐? 반복하거든요. 반복. 그래서 시간만 되면은 전에는 시험이 없을 때는 강의만 들으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유가 만만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저하고 수업을 할 때에도 이 진도 다 나갑니다. 뭐 이상한 삼천포로 빠진 것 같고 이렇지만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부가 부연 설명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사례적인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좀 시키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여러분들이 자극을 줄 때가 있어요. 두 번째는 요양보호 관련 제도 서비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니까 두 번째 거기는 이제 장기요양 보험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업무에 대해서 이런 걸 공부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인권과 직업 윤리는 뭐냐면은 요양보호사로서 근무를 하다면은 건강관리도 해야 되고 안전관리도 해야 되고 인권보호를 받아야 되고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되는, 또 요양보호사도 전문 직업인이거든요. 요양보호사 그러면 조금 비근한지요. 사자가 붙으면 다 전문사라 그러죠. 그죠? 전문가라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국회의원 선거가 지난 4월 15일 날 했었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 된다고 윤리강령이 있고, 의사면 의사의 윤리강령, 공무원은 공무원의 윤리강령, 다 윤리강령이 있어요. 그럼 요양보호사도 윤리강령이 있는 거예요. 윤리원칙이 있는 거예요. 어떤 윤리를 가지고 서비스를 해야 되냐. 비밀 유지를 하고 인권을 옹호해주고 존중해주고 또 물어보고 뭐 그런 원칙이 있거든요. 이런 걸 공부하는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로서 어떤 인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딱 맞아 들어가는 게 뭐냐면 학대하면 안 되겠죠. 아동학대도 있던 것처럼 노인들을 학대하면 안 된다. 학대 문제, 인권 문제, 시설에서 수용하면서 막 가둬두고 그러면 안 되겠죠. 또 요양보호 업무하면서 뭐 법적인 저촉 받아가지고 나중에 저 어려움 당하면 안 되겠죠. 이런 문제를 우리가 개론 쪽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2장은 뭐냐면은, 2장은 그 기초지식인데 무슨 기초지식이냐면은 의학적인 부분 기초지식입니다. 요양적인 의학적인 부분 있죠. 이제 어르신들이 전부 다 노화로 인해서 질환이 많잖아요. 아픈 어르신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 병, 그러면은 대표적인 게 뭘까요? 여기 나오죠. 치매, 또 뇌졸중, 파킨슨 질환,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요양보 케어받는 어르신은 거의 다 이것에 받게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치매에 관한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또 뇌졸중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파킨슨 질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르신의 질환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기초적으로, 그러면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노인의 질환 뭐 여러 가지 당뇨병 뭐 여러 가지 합병증 여러 가지 있죠. 그죠? 여러 가지 그 질환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기초적인 의학 지식을 가지고, 간호적인 부분 있죠. 간호적인. 그래서 이 두 분 선생님은 전부 다 간호 전문이에요. 간호사. 간호 병원에서 근무하기도 하고 또 현장에서 근무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 이런 도구를 가지고 실습도 하고, 실습 문제를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시험을 뭐 실습이라 해가지고 요양보호사 시험에 가가지고 이리 와서 이거 해보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림으로 나와요. 그림으로. 그림으로 오지선다형으로 해가지고 딱 그림을 그려져가지고 이거 뭡니까? 휠체어를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 어떻게 옮기느냐, 옷을 어떻게 환자에게 갈아입히느냐,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실습을 해요. 하기는 교수님들하고 저 실습 도구들 준비된 것들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실습을 하는 거예요. 누워가지고 옷 갈아입히기,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11가지 방법을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는 세면 도우기, 구강 관리, 뭐 옷 갈아입히기, 세면장 이동 보조, 뭐 이런 것들이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거든요. 그럼 이걸 이제 간호적인 부분을 여기서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학적인 기초적인 것을, 그런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많기 때문에 간호적인 부분이 더 시험 사회복지보다 더 많이 나와요. 그런데 쉬워요. 왜? 여러분이 평상시에 간호를 보조 가정 간호 이저 보호자를 해봤기 때문에 또 병원에 아파봤기 때문에 상식선에서 많이 알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쉽다고 하는데 저하고 공부하는 게 어렵대요. 왜냐? 처음 듣는 용어들이 많거든요. 전문적인 법적인 것들이 있고. 그래서 어쨌든 어떤 분은 이것도 쉽고 저것도 어렵다, 저것도 쉽고 이것도 뭐 쉽다, 뭐 어렵다, 뭐 이런 말 정말 하는데 하기 나름이에요. 공부하기 나름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초 지식에 대해서 쭉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 질병 예방을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느냐, 거기까지. 그리고 이제 강론이라는 말은 뭐냐면 3장. 요양보 업무 서비스가 있다고 그랬죠.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 거기 이제 빨간 글자로 거의 다 실기라고 많이 쓰여 있죠. 그러니까 실기적인 일들을 여기서 다 한번 해보는데 꼭 실기라고 해가지고 의학적인 것만 실기가 아니라 정서 지원 서비스는 말법 격려, 생활 상담, 의사소통 도움이거든요. 그럼 의사소통을 요거는 실수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실기라고 합니다. 왜냐? 이 말벗을 해보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의사소통 기술을 한번 이제 학습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도 되기도 하고 실기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은 뭐냐면은 앞에 개론에 있어서 요양보 업무가 있거든요. 요양보 업무가 10가지 표준 업무가 있어요. 근데 주로 요양보호사가 하는 업무는 5가지 정도가 가장 많이 해요. 그래서 그 5가지 정도의 업무를 신체활동지원, 요 1, 3장 처음에 보세요. 신체활동지원 서비스, 요거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11가지 항목 중에. 뭐 여기 보면 투약 돕기, 배설 돕기 뭐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우측에 보면은 일상생활 및 개인활동지원 서비스. 요거 이제 방문 요양 가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하거든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 치사 청소 세탁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는 애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제 서비스 하는 것을 여기서 책 교재를 통해서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시험 치는 거죠, 시험적으로. 그다음에 의사소통 정서 지원은 이것은 이제 그 정서 지원 서비스, 우리 요양보 업무. 그러니까 강론이라는 말은 그거예요. 현재 요양보호사 업무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제 공부를 해보는 거. 그게 강론입니다. 근데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제 T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어르신들하고 가장 많이 접하는 게 치매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치매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고, 임종에 대해서 호스피스, 그 다음에 응급 상황.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하니까 어떤 분은 여기서 공부해가지고 많이 도움이 됐대요. 심지어는 간호조무사 시험 치는데도 학원 다니는데도 유익이 됐대요. 그러니까 그 이제 많이 여기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가 되었다라는 거죠.